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요 등불이 됨을 오늘도 믿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다가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 열매 맺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요, 처음에는 쭉 교리들을 설명을 합니다. 좀 딱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교리가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또 발전되어 나갑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실 계획, 경륜, 예정이 있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정된 또 계획된 부분을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죠. 성령님께서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을 쳐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프로젝트, 온 우주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에 우리들을 합류시키시는 또 성령님의 또한 역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을 전했으면 또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큰 기도 제목이 지난주에 있었던 것을 보는 거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자,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그 기도에 걸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실천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4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을 설명을 하고 또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에서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온 우주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안에서라는 말은 이 전치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도 될 수 있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택연금이나 어떤 부자연스럽게 지금 갇혀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어쩌면 그리스도가 함께 자기와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죄수다라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리스도로 온통 말하자면 도배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것을 NLT 성경에는 보니까요, BEG, BEG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한다라는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그런 의미로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죠. 어떤 권위에 있더라도 자기가 명령하거나 또는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대단히 겸손한 태도로 마치 구걸하는 태도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나 또는 어떤 리더의 위치에서 또는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를 하든지 또는 다른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제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도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좀 더 그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예, 그러한 자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할 때 합당하라는 말은요, 가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가치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 보통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불렀는데 그만한 신분의 사람으로서 합당히 그 가치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에 보면 5장 6장에 에녹과 노아가 나옵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가듯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이라든지 교회 생활만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뒤를 통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가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은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히 일하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비즈니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교통법규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신실한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상의 삶에서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말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말하고 권면하는 그것으로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실제 삶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 것과 실제 삶이 같은지,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때 어떤 자세여야 되냐면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3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다는 것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건 어떠한 역할을 맡았던 건든지 간에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면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 다툼이나 허용으로 살겠습니까? 좀 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니까 다툼이나 허용이 나오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기서 낮다라는 거 하는 것은 시옷받침이겠죠. 지옷받침입니까? 시옷받침입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겸손과 온유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의미를 쉽게 아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참 겸손하기도 하고 온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온 지면에 모세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저는요, 그 두 분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상 기도하셨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참 온유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온유하다고 해서 불의와 타협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온유했지만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죄와 불의와 타협하고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참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백성들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학식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돌 던질라 그랬고요. 모세에게 욕하고 막 모세에게 험한 말 하고요. 그렇게 권위를 도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대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내고 그리고는 돌아서면 사람 앞에서는 웃습니다. 참아냅니다. 용납합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억울한 부분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찬송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억울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일어날 때는 감사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아,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오래 해,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하나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새벽 기도 아침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삶이 그를 낮아지게 합니까? 겸손하게 합니까? 늘 온유하게 또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럴 때 그게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저와 여러분은 다 각기 다른 배경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화평케 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총이나 칼을 대면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내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사는 거죠. 그게 순교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가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목숨 걸고 지켜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고 배우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을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라는 말이 일곱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 하나 아니냐. 저와 여러분을 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오게 하신 그 성령이 한 분 아니시냐?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졌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유업을 이어갈 그 소망, 예수님께서 오실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하나의 소망,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한 소망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 사이에도 생각이 다릅니까? 아니, 주님은 한 분이신데, 말씀하신 주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그 주님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 더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하나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믿음 하나는 누구도 와서 또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 세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일곱 번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숫자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가장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될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다 라고 또 말합니다. 자, 7절에서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 은혜라는 표현은요,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들로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들이 각양각색 다르죠. 우리 사역자들도 보면 같은 목회자들인데 참 은사들이 다릅니다. 음악을 잘하시고 또 목소리도 좋으신 분들도 있고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사근사근하게 전화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제일 약한 게 그거거든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하면 아 참 그게,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참 제일 저의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나눠주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해도 그래요. 같은 우리 통독반에서도 보시면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 이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천하시는 그 승전하신 분의 전리품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들을 주신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우리 10절에 보시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어서 충만하게 하게 하시려는 이런 뜻이 이 은사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사들을 어떤 중심이 있어야 이 은사들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것에 중심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11절에서 12절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실 10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이 나왔고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이런 목적들이 나왔는데요.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중심이 되는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사들의 경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똑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그런 면에서 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이 되어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라든지 선지자는 이 시대에는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열두 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 직접 만났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든지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도 당시에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 시대에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계시들은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라는 것은요, 목사와 교사를 따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 앞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사 즉 교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목양을 하는 사람인데 이 목양을 하는 목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역할이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배반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그 베드로에게 세 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목양이죠. 내 양을 먹여라. 무엇으로 먹입니까? 말씀이죠. 이 은사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모든 각양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중심적인 은사,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또 성경 교사들이나 또 때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우리 통독반 섬김이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됨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준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게 해서 준비되게 해서 또 통독반 섬김이가 되게 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 그렇게 준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역할을 위해서 목사와 교사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목사와 교사다. 목사와 교사들이 계속해서 배출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교회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ministr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봉사 일을 하는 이 ministry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웨이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테이블을 섬겨주는 사람, 식탁을 섬겨주는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이런 어떤 봉사일을 하게 할 때에 웨이터를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요, 누군가 웨이터에게 묻습니다. 오늘 스페셜 메뉴는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 웨이터가 아 글쎄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방에 가서 잠깐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웨이터에게 뭐 요즘은 팁을 한국에서는 안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 봉사료를 주고 싶겠습니까? 쟤는 왜 저기 가서 저 일을 하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에서 봉사를 하는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겸손을 가지고 온유를 가지고 용납함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몸만 가서 내가 봉사하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봉사할 때 몸으로 봉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 보면 몸은 안 가고 입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입으로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늘 말만 하고 명령만 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덕이 안 되죠. 전도도 안 됩니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팔 걷어붙이고 리더라면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니스트리, 봉사이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섬김이죠.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이죠.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섬기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마, 아빠, 자식들 다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섬겨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가정에도 가야 되고 직장에도 가야 되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비록 피곤하더라도 그러나 주님, 주님이 가신 그 섬김의 길처럼 저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바로 목사와 교사,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또 하나 목사와 교사들이 스스로 본을 보여야겠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처럼 직장에 상사인 분들이 계십니까? 먼저 본을 보여야겠죠. 먼저 섬김의 삶으로 본을 보일 때 그 말과 또 권유하는 것이 더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믿는다라는 순서가 아니라 믿고 안다라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야, 있어야 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라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가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가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아니 내가 좀 괜찮다고 상대적으로 좀 우쭐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자라가야 될 그 목표는 우리 예수님이야 라고 되뇌이면서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자라가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한이라는 말이기보다는 성숙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 성숙해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도요, 이방신들을 섬기다가 예수 믿고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에 보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 유대교의 교리를 갖다가 그 갓 예수를 믿은 이방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흔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교훈에 밀려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도 뭐 이단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중에도 철기 타는 게, 어디에 가면은 굉장히 말씀을 잘 쪼개. 야, 거기 가니까 진짜 말씀이 진짜 살아 움직이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철기 하시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세워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베이직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애쓰는 것은 또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말을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사랑과 진실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난 사람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 무조건 사랑하니까 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니라고 말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사랑과 진실, 그것을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성숙의 하나의 또한 증거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에 보면 우리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여러 공동체에서건 각자의 분량대로 맡은 은사대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안에 붙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공급받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서로 섬겨갈 때 거기에 스스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교회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숙해 가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활용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언컨대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한 성숙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 앞에 늘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며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용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참으로 성숙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또 택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에 걸맞는 삶, 그 가치에 걸맞는 삶,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해 때까지 자라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